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예상대로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재임명됐습니다. 시 주석은 이에 따라 전례 없는 총서기 3년임에 성공했고 내년 봄 열릴 양회에서 국가주석으로도 다시 선출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 주석은 국가주석으로도 3년임을 확보하게 됩니다. 역시 중국 공산당 역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날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 내 핵심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의 명단도 발표했습니다. 그 7명은 시 주석을 포함해 리창 상하이시 중국 공산당 서기와 자오러지 중앙기위유월 검사위원회 서기, 왕우닝 중앙서기처 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 서기, 김세샹 중앙판공청 주임, 그리고 리시 광둥성 당 서기입니다. 이 중 리창 서기와 차이치 서기, 김세샹 주임, 리시 서기는 이번에 새로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경우로 과거 시 주석과 함께 일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모두 시 주석의 측근으로 채워졌습니다. 한편 앞서 22일 폐막한 당대회에선 제20기 중앙위원과 중앙위원 후보 명단에서 리커창 총리와 왕량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빠지며 최고 지도부에서 제외됐습니다. 러시아가 22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해 미사일 폭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역 곳곳에 정전이 초래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광범위하게 공격을 해왔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협력국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 미사일에 대한 격추 역량을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곧 9개월째로 접어들고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발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겨울철을 나는데 필요한 전력과 에너지 부족이 일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헤르손 주에선 러시아 점령 당국이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대피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지역에서 약진을 이어가면서 헤르손주를 되찾기 위한 공격이 거듭되면서 나온 겁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후 헤르손주 지역에선 수천 명의 민간인이 떠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쪽으로 계속해서 기세를 확장해가고 있으며 러시아군이 후퇴하며 떠나 최소 2개의 남부 마을을 되찾았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BQ1과 BQ1.1이 이번 주 미국 내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의 16.6%를 차지해 지난주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두 변종은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인 오미크론 BA.5 변이의 하위 변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주간 단위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 감염자 수는 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유럽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BQ1과 BQ1.1이 한 달 안에 가장 우세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 당국은 BQ1이 기존 오미크론 변이 BA.4와 BA.5에 비해 더 심각하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지만 BQ1이 이번 면역 체계를 회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이가 유럽 지역에서 앞으로 몇 주 내지 몇 달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의 규제 당국은 새로운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부스터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BQ1.1은 적어도 29개국에서 감염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신임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새 내각이 22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멜로니 신임 총리와 각류들은 이날 대통령 관저를 찾아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로써 이탈리아에선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우익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난달 25일 실시된 이탈리아 조기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정당 이탈리아 형제들을 중심으로 한 우파연합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멜로니 신임 총리가 지난 2012년 창당한 이탈리아 형제들은 이탈리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를 추종하는 이탈리아 사회주의 운동의 정치적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멜로니 신임 총리는 이탈리아의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올랐으며 내각 장관 24명 중 여성은 6명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적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18일 전술 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또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에 수백 발의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기자, 김영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 언급한 소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17일 미국 스탠퍼드 구버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블링컨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has been a challenge going back every administration I think we were each involved in.
블링컨 장관은 북한 지도부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세계가 다른 것에 집중할 때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이고 당신은 이 문제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려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블링컨 장관의 말은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도발을 한다. 지금 이런 뜻입니까? 최원기 기자가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 쏘는 그 의도와 관련해서 이것이 그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블링컨 국무장관은 그 17일 그 미 서부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린 그 대담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자꾸 쏘는 그런 도발하는 의도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들으셨겠지만 북한 지도부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사일을 쏘는 것은 블링컨 장관 말대로 북한이 여기 있다. 이것이 문제고 미국은 이 문제에 상대를 해야 된다. 이 점을 이제 계속 상기시키기 위해서 도발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조금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 미국의 관심사는 사실은 북한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 문제 이런 것이 이제 큰 외교적, 군사적 그 관심사이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은 과거 그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좀 소외됐다,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그 핵법제화됐고 또 미사일 발사 또 뭐 포사격 이런 여러 그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그 바이든 행정부를 보면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기존 하는 것은 군사적 억제,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또 미국과 일본 그 연합 군사적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의 그런 대응에 머물러 있지 미국이 뭐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든가 뭐 협상을 하자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그 북한 입장에서 보면 좀 일종의 그 맥이 빠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압박하고 일종의 겁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도발을 했는데 상대방 그러니까 미국이 별 무서워하지도 않고 별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좀 그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그 상황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 모험주의적인 행동,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관심을 끌고 이를 뭐 대화로 연결시키려는 이런 그 방식보다는 미국이 이미 그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제기를 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외교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자. 미국의 진위는 무엇이고 우리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세련된 방법이다.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지난 몇 년간 중단됐던 미국, 한국, 일본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한 것을 하나의 성과로 꼽았지 않습니까? 김 기자가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북한 정권의 도발은 그동안 계속 증가했지만 지난 몇 달이나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일이 일어났다고 이제 블링컨 장관이 말했습니다. 영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을 크게 강화했다는 것인데요. 블링컨 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중단됐던 한국, 일본과 양자 차원의 군사훈련을 재개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정권의 어떤 공격도 방어하고 저지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재개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 간에 최근 몇 년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한국과 일본을 더 가깝게 하는 것을 포함해서 많은 이점이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김정은이 이를 보고 이를 받고 또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도발 고조 행위는 이런 연합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의 관심을 끌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미국은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나 협상할 의도는 없는 것인지, 뭐 자주 하는 말은 우리는 언제나 대화에 뭐 조건 없이 만날 뭐 그런 준비가 되고 열려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도는 과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그 북한과 그 대화와 협상을 할 의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4월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치고 공식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는 그때부터 밝혔고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고 또 뉴욕 채널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북한에게 이런 의사를 여러 방식으로 그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게 문제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김여정 담화 등을 통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대화를 하려면 먼저 제재를 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어야 우리가 대화에 임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러니까 조건이 없이 대화를 하자는 거고 북한이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두 사이의 입장이 그 만나질 않아서 일종의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좀 그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어떤 제재를 풀거나 뭐 이런 것을 하려면은 일단 대화를 해야죠. 그 대화를 해서 여기에서 서로 어떤 조건이 맞는지 그 제재를 풀려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맞춰본 다음에 그 대화를 해야지 대화도 하기 전에 미국이 설렁 저 제재를 푼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 같은 그 상식에 안 맞는 그런 주장을 관두고 지금이라도 전제 조건 없는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는 것이 좋다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날 행사에서 사회를 본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 확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북한의 그 핵 문제는 더 광범위한 확산 우려로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는 게 낫다고 결론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확산을 계속 진전시키고 무기 확산을 방지하면서 우리 스스로 군비를 통제해서 비확산 조약의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 나라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핵무기를 획득하는 게 더 낫다고 결론 짓는 세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블링컨 장관은 이런 이유로 국제 규범들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 규범들은 우리가 서명을 했고 또 우리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이 이전보다 훨씬 빠른 시간표를 갖고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 얘기는 이제 타이완을 침공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중국의 그 타이완 침공, 통일 가능성을 언급을 한 겁니다. 가능성을 언급한 거죠. 그래서 블링컨 장관이 이날 뭐라고 그랬냐면 최근 몇 년간 그 중국의 그 타이완 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보다 빠른 시간표를 갖고 통일을 추구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한 50년, 100년 안에 통일한다. 이런 입장이었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10년 안에 하겠다 이런 그 빠른 시간표를 갖고 있다 그런 뜻인데요. 바로 침공한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블링컨이 얘기한 것이 일단 그 평화적 수단을 해보고 이것이 잘 안 되면은 강압적 수단을 써보고 그 다음에 강제적 수단을 그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물론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단계적으로 여러 그 단계를 거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그 단순히 그 중국과 그 타이완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아시아 전체의 문제고 미국과 중국사의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계속 그 중국이 군사적으로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군이 개입한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만일 실제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을 해서 미군이 개입하게 되면 6.25일에 최초로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 굉장히 큰 그 엄청난 분쟁, 세계대전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그 아시아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보는 그런 대목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타이완에 대해서 무력 통일 포기는 약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력도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미국은 물론이지만 한국, 일본도 여기에 또 뭐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좀 더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앞서 최원기 기자가 얘기했듯이 중국이 평화, 또 강압, 끝내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의 이제 과거처럼 브레이크 장치가 사라지고 이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굳어지는 양상 때문인데요. 미국은 기존 그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지지하면서 현상 유지를 파기하지 말라 이렇게 베이징에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중국이 과거로 회귀하면 타이완에 대한 침공 가능성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높아질 것이라는 이제 전망인데 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이 많은 전문가는 일본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키나와의 미군이 활용되기 때문이고 또 일본의 오랜 역내 이익도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은 좀 다른데요.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은 한반도 바깥에선 한국의 책임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주둔 중인 미군이 관여할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를 원치 않을 테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미국이 한국과 협의를 하겠지만 한국으로선 전쟁 관여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한반도 문제도 미중 관계 맥락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겠습니까?
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될 공산이 이제 커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20개국 G20라고 그러죠. 그 정상회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는 그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그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자신의 그 3년임 이후 최초로 이제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회의에 그 참석하는 건 물론이고 아마 따로 만나서 미중 정상회담을 이제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그 관측이 많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미중 간에는 여러 현안이 많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타이완 문제도 있고 관세, 무역, 또 북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정상이 여러 문제를 얘기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그 정상 간에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 합의를 볼지 이것이 큰 관심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 미국과 중국 모두 그 북한의 그 비핵화되는 데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비핵화하자 뭐 만일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상당히 북한 문제는 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11월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그럴 대목입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술 핵 한반도 재배치 이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Extended deterrence means the protection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골드버그 대사는 확장 억제는 미국이 가진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은 그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저하니 전술 핵 재배치는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처럼 들립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그 저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필립 골드버그 그 주한미국 대사가 방금 들으신 대로 이제 확장 억제는 미국의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것을 동원해 한국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번 보도를 드렸습니다만 그 미국 관공이 매년 그 미한 안보 협의를 갖고 한국에 대해서 핵우산 그러니까 확장 억제를 매년 그 공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버그 대사가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핵우산 확장 억제를 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는 뜻만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 또 핵무기 모든 수단을 통원해서 한국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에 다시 그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한다는 것은 기존의 공약을 의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버그 대사가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고요. 이를 보면은 그 미국 한국 간에는 이미 그 올해부터 그 미한 그 확장 억제 전략 회의 지금 그 열려서 벌써 한번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골드버그 대사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그 확장 억제를 좀 더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아마 논의가 그 전개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네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 비핵화에 부정적이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네, 뭐 앞서 최 기자가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역의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핵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한다는 논리는 적어도 한반도에선 위기를 더 고조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북한 정권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최선은 한미동맹이어야 하고 그 핵심 수단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골드버그 대사는 그러면서 앞서 블링컨 장관이 강조한 것처럼 비확산 체제 강화 등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가진 북한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가설적 상황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화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아울러 북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실패를 인정하고 또 더 현실적인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핵무기의 확산이나 개발을 막는 NPT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꽤 튼튼한 정책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골드버그 대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렇게 그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버그 대사가 이날 그 토론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북한의 그 7차 핵실험 날짜를 정확히 그 예측할 수는 없지만 모든 조짐을 봤을 때 김정은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게 그 핵실험을 강행하지 말 것을 그 촉구를 했는데요. 현재 그 북한의 그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이후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7일이죠. 그 사이에 아마 그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그렇게 그 쉽사리 그 7차 핵실험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미국, 한국, 일본이 싫어하는 건 물론이고 중국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7차 핵실험을 하는 것은. 또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또 그 양자 차원에서 석유를 끊는다든가 무슨 경제적 지원을 끊는다든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뭐 의도는 어떨지 몰라도 그렇게 쉽게 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망설일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것이 한 11월까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네, 골드버그 대사가 중국에 대한 뭐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좀 김 기자가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권위주의 국가들이 국제 사회 질서에 끼치는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면서 중국을 정면으로 지적한 건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또 북한 정권의 미사일 발사나 제재 회피 노력을 막지 못하면서 김정은의 위협에 대해 한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러시아,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불화를 바탕으로 성장한다면서 그들이 분열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 주장한 것처럼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춰보면은 현재 그 여러 지정학적 요인,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국의 어떤 권위주의적 태도로 봤을 때 이 북한이 이런 그 지정학적 상황을 오히려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워싱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김정은이 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강행을 한다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뭐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까지 올 초에 그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전혀 규탄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정은이 이 상황에서 중국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고 자기들의 그런 그 어젠다 계획에 따라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예. 한편 북한은 지난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쏜 이후에 미사일을 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중국을 의식한 때문일까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이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상당히 그 미사일을 많이 쏘고 도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14일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쏜 이후에는 대포를 동원해서 이제 사격 훈련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그 중국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16일 그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그 전국 대표 대회가 열리는데 이것이 중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적 행사입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3년임 여태까지 그 2년임만 했는데 이것은 그 관례를 깨고 이제 3년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정치적 행사인데요. 만일 그 3년임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뭐 탄도미사일을 쏜다든가 이러면은 그야말로 남의 그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16일 그 중국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이틀 전 그러니까 14일부터는 조용히 있고 대포만 좀 쏘면서 그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것은 그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신기를 건지 않는 게 좋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용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시 주석이 서한에서 지금 국제와 지역 정세가 복잡한 상황에서 북중 간 전략적 의사소통을 증진해야 한다. 또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할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시 주석의 복잡한 속내가 담겨 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진짜로 강행하면 미안 일이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북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북한 지도부의 과도한 도발이 앞서 주 기자 설명해드렸듯이 자칫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시진핑이 중국의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 위원장에게 도발 자제를 당부했을 것이란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북관계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이 미사일은 쏘지 않지만 포사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18일 밤부터 19일 오후까지 동해와 서해 완충 구역으로 포를 수백 발이나 쐈다고 하는데요. 자, 왜 이렇게 많은 수의 포를 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그 18일 밤부터 19일까지 서해안 그 완충 구역에 대해서 이제 포병 사격을 했는데요. 한 350발 가량 많이 쐈습니다. 이 정도 포병 사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그 두 가지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이제 쏘기 힘든 상황이니까 그 한국 정부를 위협을 하자. 한국을 이제 겁주려는 그런 의도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남북 간에는 뭐가 있냐면 그 9.19 군사합의가 있습니다. 2018년에 맺어진 9.19 군사합의인데요. 요번에 이제 포를 쏜 것이 그 완충구역.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쏘지 않는 게 좋은 일종의 그런 구역에다 이제 포를 쐈는데요. 이것은 만일 그 한국이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니까 9.19 군사합의 이건 이제 그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파기의 책임을 이제 한국에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먼저 그 9.19 군사합의 파기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합의를 깨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다 이런 파기의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완충구역에 대해서 도발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군 총참모부는 자신들의 포사격이 한국 측 도발 때문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한국에서는 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 트집잡기다, 뭐 적반하장이다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경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북한과 달리 이 한국군과 미군은 그 북한이 주장할 당시에는 이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지역에서 일상적인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방지역인 강원도 철원에선 지난 17일에서 21일까지 다연장 로켓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지상 완충구역 이남에서 진행한 거죠. 또 철원 일대 사격장에선 매달 꾸준하게 전자포, 다연장 로켓 등 다양한 사격 훈련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남북 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지역에서 하는 일상적인 훈련이죠. 그런데 북한이 이를 트집 잡아서 이제 포사격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사격 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국에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 정부는 말려들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미 국무부도 북한군의 포사격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 좀 최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미 국무부는 이제 계속 미사일을 쏠 때도 마찬가지고 포사격을 할 때도 그 계속 그 자제와 중단 이런 것을 그 촉구하는 성명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모두 19일 날 그 북한의 포사격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한다. 이것이 그 영내 불안정을 높이는 그런 행동이다. 그러면서 이제 도발 중단 이런 것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전날에도 그 도발 중단 촉구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존 입장, 대화로 문제를 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는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과 또 제재 회피 연루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죠. 그리고 일본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로켓공업부 등 5개 단체를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 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뭐 실효성보단 상징성을 가진 대북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궁극적으로 핵실험을 할 경우 그에 따른 대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북한 정권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려 했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도 뭐 이런 제재 노력에 환영을 표시했고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제재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고 일본 외무성도 한국의 제재를 환영하면서 또 역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또 미국과 한국 공군은 이달 31일부터 대규모 공군 연합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한미 7공군은 이번 훈련에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주둔하는 최신 F-35B를 포함해서 약 100대 미국 군용기가 한국 내외 기지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군은 이 훈련에 한국에선 F-35A, F-15K, KF-16 등 군용기 140여 대가 참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칠 공군은 이번 연합훈련이 미양 공군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연례적이고 또 지속적인 훈련 일정의 일부로서 현재 실제 위협이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만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규모가 상당하고 또 F-35 같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이 북한 당국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은 9월 25일부터 3주가량 무력 시위를 했는데요. 지금은 내치 행보를 옮기고 있다면서요. 최 기자가 좀 이 부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사실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미사일 굉장히 많이 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대포 이런 것을 쏘면서 여러 가지 그 도발을 했는데요. 지난 그 10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사일 발사는 일단 그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 김정은 위원장은 내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함경도에 있는 그 온실 농장 준공식에 간다든가 또 평양에 있는 망경대 혁명학원 또 노동당 중앙 간부학교 이런 데를 다니면서 무슨 강연을 한다든가 연설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 내치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이것은 그 중국이 그 공산당 대회라니까요. 도발을 자제하고 북한의 그 가장 큰 문제인 경제난, 사회난 이런 그 문제를 좀 다독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10일 함경도에서 열린 연포 온실 농장 준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당 창건일에 내놓은 업적 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내놓을 경제적 업적치고는 좀 어떻습니까? 그 뭐 밸류라고 할까요? 그 규모라고 할까요? 성과라고 할까요? 어떻게 지금
예. 하고 있나요? 네, 북한의 대대적인 선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뭐 초라하지 않냐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뭐 내치 행보, 사상 무장을 강조하는 패턴이 뭐 딱히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를 최대한 미화시켜서 인민을 위해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선전전의 일환일 텐데. 예, 말씀하신 대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그 10일에 그 연포 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했는데 여기 자세히 이제 그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삽으로 흙을 푸는 모습을 벽화로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인민군대가 인민들 먹거리를 위해 기적적으로 임무를 이행했다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보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금 미지수입니다. 미 전문가들은 그 김정은의 핵과 경제 두 마리의 도끼를 절대로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제 전망해 왔는데 인민들의 경제 등 민생이 어느 때보다 힘든데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개혁 개방이라든가 국경을 빨리 열어서 인민들이 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경을 3년 가까이 꽉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엔 주재 한국의 이제 황중국 대사가 이 때문에 20일 유엔 총회 토의에서 북한은 식량 보건 상황이 매우 열악한데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챙길 돈으로 인민의 바람과는 정반대 이제 군사적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데 대한 비판인데요. 네, 그래서 과거 노동당 39실에서 일했던 리정호 씨는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 또 민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나 있긴 한가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북한 언론을 보면 김 위원장은 망경대 혁명학원 등을 다니면서 사상교육을 강조하던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사상교육을 강조한 것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것이 그 상당히 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그 망경대 혁명학원 또 노동당 그 간부학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연설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했는데 가장 강조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상교육입니다. 특히 그 비사회주의,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 세도주의, 요령주의, 비전투적 태도 이런 것을 그 척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걸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북한에서는 뭐 저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 문제 이것을 거론한 것은 뭐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 남한의 그 노래, 드라마 이런 것을 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그 비사회주의로 몰아서 이제 처벌하고 그런 거는 벌써 한 20년 이상 된 그런 얘기인데요. 요번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것이 당 간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이번 만경대 혁명학원은 혁명 유자녀 학원이고 당 간부 학교들은 북한에서도 대학을 나와서 그야말로 당 간부들이 되는 학교들을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이 같은 그 비사회주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적 행동 또 이 같은 것이 일반 인민들뿐만이 아니라 당 간부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 언론을 보면 때때로 이제 북한 당국에서 무슨 그룹바 이런 것을 조직을 해서 이것을 단속을 하고 이제 그 지방에도 내려보내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같은 것이 그 일회성 행사고 이미 당 간부들도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노래, 음악 이런 것은 물론이고 북한 정권의 그 부패상, 부정부패 문제 이런 것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서 사실상 지금 손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이 네. 코로나 상황이 김정은에게는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경을 이런 그 주민들의 사상이나 이런 게 해이해지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를 구실로 국경을 꽉 걸어 잠그고 국내에서 이렇게 사상전, 사상병을 강화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그래서 오히려 다시 이제 기준 체제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역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제 사상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보내서 북한 주민들이 바깥에 있는 세상과 진실과 본인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스스로 비교할 수 있어야 이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새로운 변화를 갈구할 텐데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조금이라도 접촉하면 뭐 악성함이다 이래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이제 지적들이 많은 거죠.
오늘은 북한에 대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언급 그리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전술 핵 한반도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의 포사격 도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기 기자, 김영권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정치 비리 때문에 대통령이 재임 중에 사임하는 사태를 겪은 미국인들은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직하고 참신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민주당의 지미 카터 후보였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 지미 카터는 1924년에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플레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플레인스는 인구가 5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돗물도 나오지 않는 집에서 부모님과 우리 4형제 이렇게 여섯 식구가 살았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에 조지아 사우스 웨스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다가 해군에 복무했던 삼촌의 영향으로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됐고요. 회사를 졸업한 뒤에는 해군 장교로 잠수함을 탔습니다. 하지만 7년 만에 군 생활을 청산하게 됐는데요. 1953년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조지아주 고향 마을에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땅콩 농장과 창고 사업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네, 지미 카터의 정식 이름은 제임스 얼 카터인데요. 격식을 차리는 걸 싫어하고 소탈한 성품의 카터는 늘 지미 카터란 애칭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친근한 태도는 나중에 카터가 정치인으로 나섰을 때 큰 자산이 됐는데요. 카터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고향에 돌아온 뒤에 지역사회 일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마을 계획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때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사실 선거 부정 행위 때문에 진 거였습니다. 인근 군의 정치 지도자가 선거 결과를 조작했던 거죠. 그래서 지미 카터가 소송을 제기했고요.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선거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미 카터는 지역사회를 대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직한 시민으로서 또 이따금씩 부정행위가 일어나곤 했던 구태의에 난 정치 제도에 맞서 싸우면서 정치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네, 미국 워싱턴 앤 리 대학교 로버트 스트롱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4년 동안 조지아주 의회 상원의원을 지낸 지미 카터는 주지사 선거에 나섰는데요. 1966년에 처음 도전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4년 뒤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주지사로 당선됐습니다.
At the end of a long campaign, I believe I know I'll... 오랜 선거 운동의 끝에서 나는 우리 주민들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아 북부와 남부, 시골과 도회지,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솔직히 말해서 인종차별의 시대는 끝났다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1971년 1월 지미 카터는 조지아 주지사로 취임하면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당시 남부주의 주지사 입에서 인종차별의 시대가 끝났다는 발언이 나온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요. 덕분에 카터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 표지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주지사로서 카터는 인종과 평등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요. 열렬한 개혁가로서 좀 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주정부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 임기 말에 가서는 대통령 출마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정치학자 로버트 스트롱 교수는 말했습니다.
Jimmy Carter is a very unusual nominee for the presidency.
지미 카터는 아주 색다른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카터가 대통령 선거 운동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터는 끈덕지게 선거 운동을 벌였고요. 대통령 후보 지명 과정에서 제일 먼저 당원 대회가 열리는 아이오와주와 첫 예비 선거가 열리는 뉴햄프셔주에 가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결과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주 민주당 경선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그러면서 만만치 않은 대통령 후보로 전국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197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미국인들은 기성 정치인들의 염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정치 비리로 사임하는 사태를 겪었기 때문인데요. 지미 카터는 그때 미국인들이 찾고 있던 정직하고 참신한 정치인상에 가장 잘 들어맞는 후보였습니다. 연방정부나 연방의회에서 일한 경력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했던 건데요. 결국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은 지미 카터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후보를 근소한 차로 물리쳤고요. 1977년 1월 39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I, Jimmy Carter, do solemnly swear.
I, Jimmy Carter, do solemnly swear.
카터 대통령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재임 기간 중에 카터 대통령은 실업률을 낮추고 연방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치솟는 물가를 잡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에너지와 환경 등 다른 분야에서는 많은 업적을 세웠다고 로버트 스트롱 교수는 말했습니다.
임기 말에 가서 아주 논란 많은 환경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알래스카에 있는 땅을 국립공원과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었죠. 카트는 또 에너지 문제와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높였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는 장래 에너지 정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되죠. 또 항공사와 트럭 운송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환경,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국내 정책 면에서 카터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 정책 면에서 카터 대통령은 인권을 강조했는데요.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소련 당국의 처우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소련에 맞섰습니다. 소련과 같은 적국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의 우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국민의 권리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고요. 인권 개선과 원조를 결부시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He did two things that are really notable. He changed.
그리고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파나마와 미국과의 관계를 바꿨죠. 파나마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운하가 있는 나라죠. 파나마 운하 이용과 관련해서 관대한 조건으로 파나마와 새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들이 평화 협상을 할 전망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요. 이스라엘의 메나힘 베긴 총리와 이집트의 아누아르 사다트 대통령을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해서 두 나라 사이에 중요한 평화 협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대외 정책 면에서 카터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1979년에 발생한 이란 인질 사태가 카터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슬람 혁명으로 쫓겨난 이란의 팔레비 왕이 암 수술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자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져갔다. 1979년 11월 4일 팔레비 왕의 신병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이란 대학생들은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난입했고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붙잡고 억류했다.
두 손이 뒤로 묶이고 수건으로 눈이 가리워진 미국인 대사관 직원들의 모습이 공개되자 미국인들은 수치와 분노에 떨었습니다. 카터 행정부는 초기에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지만 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이란 인질 사태는 1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The two issues that he was criticized for in 1980 were
1980년에 카터 대통령은 소련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란 혁명과 뒤이은 이란 인질 사태에 대한 대처 이 두 가지 문제로 비판을 받았는데요. 특히 이란 인질 사태로 인한 타격이 컸습니다. 카터는 이란 인질 사태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성공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인질들이 석방돼서 미국에 돌아올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인질들이 돌아오게 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고요. 하지만 카터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결국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카터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도 인질 석방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고요.
Right on, man. That's great. That's great.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 52명은 1981년 대통령 이치임식 날에 풀려났습니다. 1981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당시 그에 대한 평가는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에 지미 카터가 인권과 인도주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울인 노력은 전임 대통령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요. 카터는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카터는 또한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에는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고 제네바 핵협상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2010년에 다시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아이잘론 고음지 씨가 풀려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학자 로버트 스트롱 교수는 카터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 건 전임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한 덕분이기도 하지만요.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던 일이라든가 민주적인 선거와 인권 존중이 미국과 전 세계에 중요하다고 했던 점, 그런 점에서 카터 대통령이 옳았다는 점이 인정을 받게 돼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카터는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난 옳은 일을 하려는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카터 대통령이 한 일이 모두 옳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직성과 진정성, 원칙에 대한 신념 등에 있어서는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년 반 이상 억류됐던 미 해군 참전용사 마크 프리스의 무사귀환을 환영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석방이 카타르 정부를 포함한 전 세계의 우방국들과 함께 정부 관리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인질로 잡혀 있는 모든 미국인을 데려오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We'll bring the same determination and focus to those efforts as we brought to the effort to bring Mark Furix out of captivity and home to his loved ones.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마크 프리에스를 감금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데려오려는 노력과 같은 결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구금되고 인질로 잡혀 있는 미국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유를 되찾게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는 인질로 잡혀 있거나 해외에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미국인들의 안전한 귀환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족의 품에 안길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 할 일이 훨씬 더 많지만 마크의 석방은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버마와 아이티,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미국인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처럼 미국인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